개혁 신앙의 그 성경 교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경 공부부터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 또 칭의 교리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는 모든 그 과정은 지금 이 멤버십 공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개혁 신앙의 교리를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르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올바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교리를 올바로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이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별 계시의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특별 계시가 완성되는 것. 그래서 특별 계시는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66권 성경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뭐였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증거는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보 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만 진리라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죄인들이 아무리 그것을 떠들고 뭐 성경이다 아니다 해봤자 성경 자체의 진리.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그걸로 완전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또 하나가 있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증거만으로 올바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는 사람의 설득 있는 말로 뭐 다른 증거를 가지고 다른 뭐 방편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는데 누구에 의지하여?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여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증거만으로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 자체의 증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욱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 안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자라가게 해달라.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이렇게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볼 텐데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성경이 그냥 저자들에 의해 뭐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다는 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결론은 간단해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라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저자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수많은 자기 종들을 들어 쓰셔서 성경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구절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구절도 너무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가면 완전히 잘못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다 배운 말씀이지만 두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을 해요. 여기 보면 inspired by God이라는 말로도 되고요. 또 다른 번역은 God breathed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앞을 내다보는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쓴 글이에요. prophecy라고 원어는 돼 있다고요. prophet들, 선지자들이 쓴 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거나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런데 여기서 감동은 방금 읽은 디모데 후서의 감동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아까는 God breathed,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듯. 그 구절은 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연결이 되냐 하면 생각나시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living being이 되는 것,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친밀하게 마치 그냥 옆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하나님이 새로운 영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런 성경을 쓰여질 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는 carried along by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끌림을 받았다는 뜻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왜 이 단어가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어근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에 이끌려서 어느 섬에 가는 이런 표현을 쓸 때 배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이끌려가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표현을 성경이 쓰세요. 둘 다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아담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썼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나 권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를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을 쓰게 된 거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바는 분명히 쓴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쓴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오늘 말씀드렸죠. authority 그게 author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author는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또 성경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알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잘못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 공부할 때 이것을 꼭 가르쳐요. 이 성경의 감동서를 개혁신앙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기독교 안에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우리는 세 번째 견해인데 이 견해들을 하나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mechanical inspiration이라는 영어로 하면 그런 거예요. 기계적인 어떤 감동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단지 필기의 도구처럼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같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면 사람이 받아 써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요, 거기 우리 핸드폰만 봐도요, 자기가 막 써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기계와 머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는 그 역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에 글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것을 쓴 것 외에는 저자들이 아무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딕테이션 띄어리라고도 하거든요. 딕테이션이라는 건 왜 받아쓰기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냥 받았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은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렇게만 주장하면 너무 바보 같은 주장이 됩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제 딸 중에 큰 딸이 썼건 작은 딸이 썼건 제가 불러준 걸 썼으면 다 똑같아야 돼요. 문체나 무슨 뭐 거기 들어간 뭐 이런 그 저자의 뭐 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문체 똑같은 스타일이어야 하는데 그 성경이 저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문체, 각기 다른 단어, 각기 다른 성격, 각기 다른 경험, 그 저자의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설명할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쓴 성경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요. 그게 이제 그 헬라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딱 보면 알아요. 베드로는 쓴 단어가 너무 쉬워요. 요한이라든지 베드로가 쓴 단어들은. 그래서 그 깊은 신학적인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해석하기는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가면 그릭 1, 그릭 2, 그릭 2를 이렇게 배워요. 헬라어 1, 2, 3. 제일 먼저 배우는 헬라어 1이 요한 1서예요. 요한이한테 좀 미안한, 요한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지만 그 쓴 거는 굉장히 쉽게 쓰여져. 요한의 그 모든 것이 교육 정도라니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그릭 3, 4가 좀 배워요. 어려워요. 그 쓴 글이. 그래서 막 단어도 이상 단어 많이 쓰고 그래서 좀 화가 나요. 그거 배우다 보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자기들이 그 한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나중에도 보겠지만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쓴 것도 있지만 시편 같은 걸 보세요. 시편은 다 각자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라고요. 다윗이 막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막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했잖아요. 시편 22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경험이고 다윗의 상황에서 쓴 거라고요. 근데 그 시편 22편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성경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님이 받아쓰게 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경의 저자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그 하나된 것,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 쓰여졌으니까 성경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은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통일성은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의 다양성을 설명을 못해요. 다 그 책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의 저자의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00%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0%이에요. 0%예요. 아무것도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 쓴 거 외에. 사람이 없었다면 기계가 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거, 이건 100% 하나님이 쓴 거는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어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 다이내믹 인스퍼레이션 또는 그 리미티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한된 감동설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영향을 주셨어요. 야,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줬어. 그런데 전적으로 쓰는 것은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사람의 저자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자녀한테 야, 아빠 뜻은 이런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저기 아빠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 저 사람한테 편지 좀 써줘. 그러면 얘가 아빠가 생각을 기억하고 자기가 이제 다 쓰는 거예요. 자기 말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아빠가 얘기했던 건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걸 잘 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덧붙였다고요. 그러면 아빠의 말만 딱 빼내려면 거기서 딴 거 다 빼버리고 아빠 말만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썼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생각도 알려주고 뜻도 알려줬지만 쓰는 것은 저자들이 다 쓰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저자들이 거기다 덧붙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도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오류가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누가 믿을까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반은 하나님이 썼고 반은 사람이 썼다. 50% 50%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 뭐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이 됐냐 하면 왜 인간이 그 이렇게 깨어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이성주의, 합리주의에서 막 리즌으로 그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는 시대가 찾아와요. 그때 막 철학이니 학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시대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막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뭐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문명이 최고로 발전하는 시대가 찾아왔다고요. 그 18세기 그때쯤에. 그때에 이제 성경도 야, 우리가 너무 우매하게 믿었구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이성으로 다시 판단해서 성경을 보고 그때 하나님 말씀만 진수만 뽑아내고 나머지 것들은 인간들이 다 갖다 붙인 말들은 다 버리자. 근데 이성으로 판단할 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은 뭘까요? 성경에 크게 다섯 가지예요. 우리가 OPC도 그 싸움 싸우다가 나온 거죠. 크게 다섯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기적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신화처럼 만들어버리려고 다 갖다 붙인 거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아니, 어떻게? 아니, 그 다른 나라 신화 봐봐. 다 무슨 알에서 태어나고, 막 뭐에서 태어나고, 동정녀에서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보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 죽음이라는 거. 아니, 무슨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어. 그냥 그 사랑 베풀다가 그냥 좋은 본 보이고 죽은 거지.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로 안 봐요. 그냥 제자들 안에, 야, 옛날에 그 부처님 제자들이 나중에 책 쓰잖아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마음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만 뽑아내자. 그랬더니 뭐만 남을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뭐만 남을까요? 도덕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한 시대에 살아서 정말 간디처럼, 뭐 위인처럼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실행하며 살았던 한 위인의 한 분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 세상은 기독교와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세상에 그 방송 같은 거 보면 히스토리 채널이나 무슨 이런 채널을 보면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Who is Jesus?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해서 나온다고요. 희한하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말씀이나 이런 건 별로 관심, 그런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이 관점이에요. 자유주의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큰 운동이 뭐였냐면 진짜 예수님을 찾아보자. 말이 너무 좋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자. 근데 그들의 그런 그 주장은 뭐냐 하면 다 빼버리고 그 껍데기들 막 신화적으로 만든 것들 기적들 뭐 동정녀 탄생 부활 뭐 대속죽음 다 빼버리고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보자. 그 Looking for Historical Jesus라는 그 타이틀이 있다고. 그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목사로 뭐 아프리카 가서 막 그 엄청난 희생을 하고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한 위인으로 보고 진짜 참 메시아로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너무나 귀해서 야 나도 저분처럼 살다갈래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 믿음으로 산 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기독교인들 욕먹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참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나도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죽으심이 대속죽음이고 부활이 나를 위한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자들, 이 견해가 이제 다이내믹 인스퍼레이션 또는 리미티드 인스퍼레이션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50% 하나님은 50% 썼지만 사람도 50% 사람의 건 다 빼버리고 50%만 찾아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안 그러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잘못된 견해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을 글을 쓰기 위한 그냥 도구로 머신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냥 생각이나 뜻에 영향을 준 것만도 아니고 완전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역사하여 모든 것을 함께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100% 하나님 말씀이고 또 사람 편에서 보면 또 100% 사람이 썼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사람.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시되 그들이 가진 모든 경험들, 성격, 기질, 재능, 교육 정도, 말씨, 문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 쓰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쓸 때에 허물이나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류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성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니 나는 분명히 내 의지를 가지고 썼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쓴 거는 내 의지로 썼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분명히 자기 의지로 부르짖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그래요. 유기체적으로 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요. 함께 성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거죠. 궁극적인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이 다 하나이고 하나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또 각 성경이 다른 것은 다양하게 그 사람들의 저자를 다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시편으로, 또 편지로, 역사서로, 뭐 다른 문체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저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한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영감설이, 감동설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6권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이 쓰셨고 또 100%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까 메카니컬은, 받아쓰기 한 거는 100% 하나님이 썼지만 사람은 0%. 그리고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50%는 뭐 하나님 말씀, 그러나 50%는 사람. 다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뭐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수학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쓰여진 말씀이 100% 하나님이 쓰셨고 100% 사람이 썼으면 그거랑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죠.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오신 말씀이 계시죠.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도 그 안을 보면 100% 하나님, 100% 사람. 하나 되어 계세요. 쓰여진 말씀도 100% 하나님, 100% 사람이 써졌는데 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이 성경을 쓰일 때도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 모든 단어 하나하나 성경에 보면 1.1획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한 점 하나 찍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글하고 비슷해요. 뭐 모음 있고 자음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점 하나, 1.1획 하나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plenary verbal inspi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lenary라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그리고 버벌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역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오류가 없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건가? 감동을 받은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이거는 거치고 거친 거죠. 사본들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번역본이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본, 감동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저자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뉴스크립트. 그런데 그 원본을 가지고 이제 이거 처음 저자가 쓴 거를 우리가 오토그라파라고도 불러요. 오로그래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글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하는 거죠. 사람을 감동했는데 그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글을 쓸 때는 감동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다른 서신을 보낼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성경인지 아닌지 우리가 없잖아요. 그걸 감동하시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그 글을 쓸 때. 그때 감동하셨다는 거. 원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건 좀 짧게 지나갈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본이 있나요? 원본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어떤 것이 원본으로 해서 이렇게 대대손손, 왜, 뭐, 훈민정음, 뭐, 원본,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대대손손 물려져 왔다면 엄청난 우상이 됐을 것 같아요. 막 그 자체, 말씀의 내용보다 그 자체가 그냥 막 뭔가, 예? 그렇게 안 하세요. 원본 없어요. 있어도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원본은 없지만 뭐는 있을까요? 원본이 받았을 때의 교회의 우리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내가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너희는 그것을 사본으로 만들어 여러 교회에 전하여 읽게 하라는 말씀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원본은 없을지라도 사본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존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원본의 권위가 있는 건데 아니 사본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어떤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본의 종이가 중요한 거예요? 원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원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사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본의 내용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옛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도 없고 뭐 타자기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쓰셔야 돼. 그러면 제가 글 쓸 수 있는 분들 오늘 남아서 우리 성경 좀 써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줍시다. 전도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딱 앉아가지고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유다서를 오늘 씁시다. 그래서 다 썼어요. 유다서 원본을 제가 가지고 다 썼어요. 다 써서 이제 한 50카피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게 원본하고 다 똑같을까요? 그중에 철자법이 또 틀린 이상한 철자법을 가진 분이 있네. 그분은 또 어느 부분에서 틀렸을 거예요. 또 그분들 중에는 밤에 또 약주가 과해가지고 잠깐 좋은 분도 있네. 그분은 또 고기 빼먹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아 여기는 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야 요 말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원본 없지? 내가 한마디 덧붙여야지. 이렇게 과하게 하는 분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각자는 조금씩 틀리지만 다 비교해보면 원본의 내용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원본의 내용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쓰여진 성경으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원본의 내용을 보존하셔서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개혁신앙은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경의 원본이 보존되었다고 믿는 거죠. 원본의 내용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번역본으로도 번역을 하게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 언어와 백성들과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려면 당연히 거기에 깔려있는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성경이 번역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백성들 누구나 읽도록. 재밌는 거는 여러분 그 개혁신앙이 우리는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루터나 뭐 캘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개혁신앙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깔려져 있는 배경이 있었어요. 언제부터냐 하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되기부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캐톨릭이 못 읽겠거든요. 자기네들만의 언어만 가지고 아무도 못 읽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그 누구죠? 그 여러분들이 성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읽혀지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백성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번역판을 이제 만들게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한글 번역, 영어 성경 번역, 여러 번역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번역은 감동으로 번역된 거는 아니에요. 번역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로 번역됐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번역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지만 번역에는 오류가 있어요. 제가 예는 들지 않을게요. 여러 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꼭 신학교 가면 배우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게 하고 그러나 번역으로도 모든 족속과 언어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짐으로 이제 어떤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이제 5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성경의 무엇성, 명료성, 그 다음에 충분성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좀 길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 무호성, 명료성, 충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너무 어떤 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다가 너무 길어졌다고 좀 뭐라 그러셔서 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러셔서 어떻게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말씀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으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온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끝까지 말씀만 붙드는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잘 지내시고요. 또 금요일 날, 또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